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 FBI 국장에게 충성 맹세를 강요했었다고 뉴욕타임스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코미 전 국장이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의 그 같은 요구를 거절했으며 대신 대통령에게 항상 정직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그의 측근들을 통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에도 코미 전 국장에게 수차례 자신에 대한 충성을 요구했으며 그는 결국 FBI 국장으로서의 정직한 충성심을 발휘할 것이라고 답했다는 내용입니다. 코미 국장은 이 같은 사실을 자신의 측근들에게 말했으며 자신이 FBI 국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누구에게도 이를 말하지 말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국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러시아의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법무부의 권고가 없었더라도 코미 전 국장을 경질했을 것이라며 그는 과시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다고 미국 상무부가 밝혔습니다. 윌버로스 상무장관은 어제 이는 매우 큰 성과라며 미국과 중국의 모든 무역관계 역사를 통틀어 이룬 것을 뛰어넘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중국은 늦어도 7월 16일까지 국제식품 규정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중국산 가금류 가공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곧 해제할 전망입니다. 이번 합의는 또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의 중국 수출길도 열었습니다. 타이완은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계속 수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이완은 미국의 무기 수입으로 미국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일조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타이완은 그동안 미국 군수업체들로부터 미사일 방어체계와 공격용 헬리콥터, 전투기, 상륙 강습 차량 등을 사들였으며 자체 국방력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부터의 군수 조달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북극위원회 회원국들이 미국 측에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위원회의 이 같은 요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변화에 동의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여온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 알래스카주에서 열린 북극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또 미국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북극위원회가 앞으로도 기후변화 문제에 관한 필수적인 토론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미국은 북극위원회 차기 의장국인 핀란드에 의사봉을 넘겼습니다. 미국 등 다국적 군이 괌에서 진행하던 합동군사훈련이 프랑스 상륙함 좌초 사고로 돌연 중단됐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일본, 미국은 국제해역에서 항해 자유를 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항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사고로 훈련이 중단된 가운데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 요원으로 활동하다 체포된 뒤 테러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해온 미국인이 곧 석방될 예정입니다. 뉴욕 연방판사는 어제 브라이언트 닐 비나스 전 요원이 지난 8년 3개월간 수감됨으로써 형량을 모두 채웠다고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그가 알카에다 관련 사건들에서 매우 중요한 조력자 역할을 하는 등 미국 정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비나스 전 요원이 제공한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내 알카에다와 관련한 정보는 테러 용의자들과 이들의 은신처를 식별하고 테러 기도를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문제는 미국 정보 당국의 현안 중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있다고 미국의 국가정보국장이 밝혔습니다.
It is the highest priority, one of the highest, if not the highest priority of the intelligence community at this time. A great deal of efforts being spent.
미국 국무부는 대북 정책에서 한국 새 정부와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양국 간의 변함없는 대북 협력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 기관인 글로벌 파이어파워가 집계한 전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북한이 23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은 11위로 평가되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입니다. 대체로 흐리고 아침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2도에서 15도, 낮 최고는 11도에서 22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5m, 서해에서는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 문제를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인식하고 상당한 노력과 자원을 쏟아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미국의 잠재적으로 실존적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17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은 북한이 지금 이 시점에서 미 정보당국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라고 밝혔습니다.
It is the highest priority, one of the highest, if not the highest priority of the intelligence community at this time. A great deal of effort is being spent relative to how.
코츠 국장은 11일 상원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는 코츠 국장 외에 마이크 폼페어 중앙정보국 CIA 국장, 마이크 로저스 국가안보국 NSA 국장,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의 DIA 빈센트 스튜어트 국장, 로버트 카딜로 국가지리정보국 NGA 국장, 앤드류 맥케이브 연방수사국 FBI 국장 대행 등 6개 정보기구 수장들이 출석했습니다. 코츠 국장은 북한을 미국에 대한 잠재적인 실존적 위협이자 점증하는 심각한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그 이후로 향상되는 핵과 미사일 능력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격적 태도를 꼽았습니다.
North Korea is an increasingly grave national security threat to the United States because of its growing missile and nuclear capabilities combined with the aggressive approach of.
김정은 위원장은 핵무기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시도하고 있고 아직 시험 발사를 하지 않았지만 이동식 장거리 탄도미사일 배치를 위한 초기 조치들을 취했다는 지적입니다. 빈센트 스튜어트 국방정보국장은 언제쯤 북한의 핵탄도미사일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을 것이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아직 북한이 그런 능력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What we've not seen them do is do a complete end-to-end test of an ICBM with a nuclear device. In the closed session, we can talk about how close.
스튜어트 국장은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실험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며 미사일 발사, 대륙간 범위, 소형화, 재진입 성공 등을 모두 실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는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은 북한 문제에 상당한 노력과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어 중앙정보국 CIA 국장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코리아 임무센터를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taken action inside the agency. I've stood up a Korean mission center to draw the best minds, the most innovative, creative people from across our agency, and I'm sure we'll have others join in from across the intelligence community.
코리아 임무센터는 CIA의 가장 뛰어나고 창의적인 인재들을 영입할 것이고 다른 정보기관들에서도 인력이 참여하며 북한 관련 해외 정보 수집과 김정은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일에 집중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폼페어 국장은 북한 위협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충돌이 일어나 재래식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완성하기 전에도 이미 한반도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미국의 이익과 자산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댄 코츠 국장은 서면 답변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해서 국제 제재에 저항하고 있고 숙청, 처형, 지도부 교체, 기본적 인권 제한, 정보 통제 등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집중 대응하는 코리아 임무센터를 신설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직 정보관리들은 CIA 내에 유일한 개별국가 전담 조직이 생긴 건 주목할 만하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인식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직 정보당국자들은 CIA의 코리아 임무센터 설립은 점증하는 북한의 위험성을 자각한 데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One is the awareness of the growing danger of North Korea to the United States and its interests.
CIA에서 한국을 담당했던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11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위협을 막기 위한 기존 노력이 충분치 않았다는 인식도 한몫했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미 정보관리는 BOA에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끌어올리면서 CIA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이 관리는 CIA의 북한 분석관들은 그동안 한국 등 국가들을 다루는 지역별 그룹과 대량 살상무기, 화학무기 등 기술적 사안에 집중하는 기능별 그룹으로 나뉘어 필요에 따라 모여서 조율하는 방식으로 일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코리아 임무센터 설립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 다른 주제를 들여다보던 전문가를 물리적으로 한자리에 모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북한 문제의 모든 측면을 들여다보는 상설 조직을 만든 건 처음이자 그만큼 북핵 위협에 대한 미국 정부의 심각한 인식을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도 중국이나 러시아를 전담하는 센터도 두지 않은 CIA가 북한 전담 조직을 신설한 건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I just know it's kind of interesting that you know, there's not a separate Russia center or a Russia a China center. Obviously, both of those.
이어 CIA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암살을 모의했다는 북한의 최근 주장을 예로 들면서 미 정보기관은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북한 등 누군가에게 신호를 보내려고 특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CIA usually doesn't do things to send a signal. They do it because they think they need it.
클링너 연구원은 CIA의 이런 움직임은 순전히 필요에 의한 것이지 특정 신호를 보내거나 시점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 정부는 어제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청와대 직제 개편안을 의결했습니다. 급박한 외교 안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보실의 기능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11일 확정한 청와대 직제 개편안에 따르면 청와대 외교안보 총괄사령탑이 국가안보실로 일원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비서실장 산하에 있던 외교안보수석실이 폐지되고 그 기능이 국가안보실로 흡수됐습니다. 기존의 외교안보수석이 안보실 2차장을 겸임했던 것도 자연스럽게 폐지됐습니다. 전 정부에선 국가안보실이 외교안보 총괄사령탑 역할을 하면서도 외교안보수석실은 정작 비서실장 산하에 있어 혼선이 발생했었습니다. 청와대의 이 같은 개편은 국가안보실 기능을 대폭 강화해 급박한 외교안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개편에 따라 향후 임명될 안보실장은 기존 대통령 비서실에서 담당하던 남북관계와 외교 현안, 국방 전략 등 포괄적 안보 문제를 관리하게 됩니다. 한국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선 부처 간, 부처와 청와대 간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외교안보 사안은 활발한 토론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의 설명입니다.
모든 게 NS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외교안보 수석실을 당연히 합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제 그게 당연하게 되는 거였어요. NSC로 통합하는 게 저는 당연한 결과라고 봐요. 그 업무는 똑같이 해요. 그 업무를 담당하는 뭐 부서가 없어졌다든지 그게 아니에요. 그 채널을 일원화시켰다는 게 가장 큰 그 목적이죠, 이번에. NSC 산하로 다 묶어버리니까.
국가안보실 기능이 대폭 강화되면서 전 정부 시절 군 출신 인사가 독점했던 안보실장 자리에 누가 임명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언론들은 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자문단장을 맡은 정의용 전주 제네바 대표부 대사를 비롯해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외정책에 깊숙이 관여해온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 김기정 연세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로 지낸 위성락 전 러시아 대사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청와대 조직 개편으로 정책실장이 부활됐으며 청와대 비서실을 일자리 기획, 자치분권, 균형 발전, 사회적 경제, 주택 도시 등 정책 의제 중심으로 재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혁과 통합의 국정 철학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회혁신수석과 국민소통수석을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청와대 홍보수석은 국민소통수석으로 변경됩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11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비서실을 개별 부처 대응해서 정책 아젠다 중심으로 개편합니다. 정부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등 한반도 주변국 대사에 대한 인선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중대사의 경우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비서실장을 지낸 노영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미대사엔 국가안보실장 물망에도 오른 정의용 전 주 제네바 대표부 대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주변 4강에 파견할 특사를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특사엔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중국 특사엔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 일본 특사엔 역시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 그리고 러시아 특사엔 같은 당 송영길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대북 정책과 관련해 한국 새 정부와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양국 간의 변함없는 대북 협력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한국의 문재인 정부와 북한의 위협을 다루는데 긴밀한 공조를 계속하기를 기대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have worked closely together on North Korea issues. The United States looks forward to continuing our close coordination.
캐티 나이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1일 대화와 관여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기조가 제재 압박에 무게를 두는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법과 상충되지 않느냐는 VOA 질문에 미국과 한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 밀접하게 협력해왔고 그 기조를 이어나가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데 변함이 없다는 점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과정에 문제를 제기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재협상을 요청할 경우 응하겠느냐는 질문에 가정적 상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사드 배치가 양국 간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We are not going to comment on hypotheticals. However, as we said before,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made an alliance decision to deploy.
한국과 미국은 한국의 안전과 한국민을 북한의 무력 공격으로부터 지키고 미한 연합군을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순전히 방어적 조치로서 사드를 한국에 배치키로 동맹의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입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미국은 동맹을 방어하겠다는 철통 같은 공약을 거듭 확인하고 점증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해 포괄적인 동맹 역량을 계속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튿날인 어제 문 대통령의 당선 사실을 처음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매체의 보도가 비교적 상세했다며 한국의 새 정부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당선 사실을 11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문 대통령 취임 하루 만에 반응으로 구체적인 득표율까지 언급했습니다. 조선중앙TV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문재인이 41%의 득표율로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또 이번 대통령 선거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으로 조기에 치러졌다는 배경 설명과 함께 후보 13명이 출마한 사실과 후보자들의 이름도 언급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의 경우 한국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 진행이라는 제목으로 네 문장짜리 기사를 타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012년 한국의 18대 대선 땐 선거가 치러진 다음 날 결과를 보도했지만 박근혜 당선인의 이름과 득표율을 빼고 달랑 한 문장으로 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한국통일부 이유진 부대변인은 12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이처럼 북한이 문 대통령 당선을 비교적 상세하게 보도한 데 대해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우리 전국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기 때문에 조기에 선거가 치러졌다고 이런 사실관계를 또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은 우리 새 정부 출범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유진 부대변인은 그러나 북한의 이런 반응이 남북관계 진전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선 1992년과 1997년 대선 땐 논평을 통해 이번보다 더 길게 발표했다며 섣부른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당시엔 북한 매체들이 남북 간 산적한 과제가 있다고 언급하며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내비친 반면 이번엔 당선 사실만을 보도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그러나 대통령 당선 기사와는 별도로 문재인 정부를 향해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글들을 내보냈습니다.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개인 명의의 글을 싣고 미한연합군사훈련과 대북심리전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2010년 5.24 조치를 비롯한 한국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의 철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같은 요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난해 노동당 대회 사업총화 보고 내용을 되풀이한 겁니다. 숙명여대 김진무 겸임 교수는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은 대북 포용 정책의 발전적 계승을 표명한 문재인 정부가 전임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권의 대북 강경책 전환 여부를 탐색하고 압박하려는 메시지라고 분석했습니다.
간접적으로 문재인 정부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죠. 그 메시지를 주면서 압박을 한다 이렇게 해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정책을 과거 노무현 정부처럼 자기들에게 상당히 우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도 그리고 어떤 미국의 대북 압박을 중간에서 좀 완화시켜주는 어떤 그런 대북 정책을 기대할 거란 말이에요.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경중 박사는 북한이 당국 차원이 아닌 개인 명의의 글과 같은 형식을 택한 데 대해 문재인 정부가 북핵 해법으로 제재와 대화를 병행한다는 원칙을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의 군사력이 세계 23위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한국은 11위에 올랐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 기관인 글로벌 파이어 파워가 집계한 전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북한이 23위에 올랐습니다. 평가 대상은 모두 127개 나라로 북한의 순위는 지난해보다 두 계단 올랐습니다. 군사력 지수에서 북한은 0.4327점을 기록했습니다. 이 지수는 50개 분야에 대한 평가를 근거로 하며 0에 가까울수록 군사력이 강한 것을 뜻합니다. 북한 군사력을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정규군은 약 70만 명, 예비군은 약 450만 명으로 평가됐습니다. 또 탱크는 약 5천 대, 야포는 견인포와 자주포를 합해 약 7천 문, 그리고 방사포는 2,400대로 추산됐습니다. 그 밖에 군용기가 모두 967대, 해군 함정은 967척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한국은 전체 순위에서 1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의 순위는 지난해와 변동이 없습니다. 한국은 정규군 69만 명과 예비군 290만 명으로 대부분의 분야에서 북한을 앞섰습니다. 북한이 한국을 앞선 분야는 군 병력수와 탱크, 잠수함, 방사포, 야포 등에 그쳤습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 전체력 군사 순위에서는 미국이 1위를 차지했고 러시아, 중국, 인도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밖에 프랑스, 영국, 일본, 터키, 독일, 이탈리아가 5위에서 10위까지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지난달 발표한 군사비 지출 순위에서는 미국, 중국, 러시아가 각각 1, 2, 3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은 368억 달러로 10위였습니다. 미국 국무부 통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1년 동안 평균 35억 달러를 군사비로 사용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 내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평양은 지금 시간입니다. 최근 북한에는 강원도와 함경도 등 20 내지 30여 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났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이렇다 할 진화작업을 벌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한 장면이 미국 인공위성에 의해 포착됐습니다. 미 연방 국립해양대기청 소속 인공위성이 4월에 촬영한 한반도 사진을 보면 북한 곳곳에서 산불이 확인됩니다. 한국의 기상 전문가인 고려대기 환경연구소의 정용승 박사는 특히 강원도와 함경도에 산불이 많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함경남도에 많이 있고 또 강원도 그리고 평안북도, 함경북도 등에 많이 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강계시, 화평군, 함북의 선봉군, 또 전내군, 세포군, 이천군, 고성군, 금강산, 금강군 등의 산불이 났고
산불은 지난 3월에 발생해 계속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촬영된 인공위성 사진을 보면 강원도와 황해도, 평안도 10여 곳에 산불이 발생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인 4월에 촬영된 사진을 보면 강원도의 대형 산불을 비롯해 북한 전역 30여 곳에서 산불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정용승 박사입니다.
3월에 10군데 정도 아니면 서너 군데씩 가끔 이렇게 산발적으로 났었고요. 본격적으로 난 것은 농사철이 시작되는 5월, 이번 달에 제일 많이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산불이 발생한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발생한 겁니다. 한국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석 달간 강원도의 강수량은 평년의 50%에 불과했습니다. 더군다나 4월과 5월에는 맑은 날씨가 계속되면서 이상고온 현상까지 겹쳐 자연적으로 불이 났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주민들이 화전을 일구다가 불을 냈을 가능성입니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 화전이 등장했습니다. 당시 식량 배급이 중단되자 배고픈 주민들이 산속에 들어가 불을 지르고 화전을 일구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화전을 소토지라고 하는데 산간 지역에는 1,000평에서 2,000평 정도 소토지를 가진 주민들이 많다는 겁니다. 북한 농업과학원 출신 탈북자 이민복 씨입니다.
산불 나는 그 주요인이 하나가 개인들이 그 부대기 파는 거라고 하는데 여기서 개인 토밭 산에 파는 거 있잖아요. 개인 떼기밭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옛날만은 화전식으로 그렇게 하다 나니까 이 불이 더 자주 나죠.
산불은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에서도 발생했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지난 6일 강원도 강릉과 삼척에서는 대형 산불이 발생해 축구장 면적의 400배에 해당되는 327만 제곱미터의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산불이 발생하자 한국산림청은 진화용 헬리콥터 36대와 소방인력 9,000명을 투입해 나흘 만에 산불을 껐습니다. 한국 KBS 방송입니다.
강원도 강릉과 삼척에서 산불이 난 지 나흘째인데요. 다행히 두 곳 모두 산불이 완전 진화됐다고 산림당국이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에서는 산불이 나면 소방당국이 헬리콥터, 즉 직승기를 동원해 불을 끕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소방용 헬리콥터는 아예 없는 실정이라고 이민복 씨는 말했습니다.
산불 나면은 그냥 군중동원식이지 뭐 기구가 없으니까 산림 경찰이 또 따로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정도에서 하는데 워낙 기구 자체가 없으니까 차량도 없고 뭐 소방차도 없고 하니까 그냥 민간인들이 그냥 올라와서 그냥 삽으로 그냥 뭐 하다 말고 뭐 대책이 없습니다. 붙기 시작하면 헬리콥터 같은 건 진짜 그건 뭐 전쟁 때나 겨우 쓸까 말까 할 정도고.
북한에도 산불 감시와 진화를 담당하는 부서와 간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화에 필요한 장비가 부족해 정작 불이 났을 때는 속수무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15년 5월 31일 함경남도에 큰 산불이 났는데 지방 간부들이 이를 지켜보기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신문은 논평을 통해 함경남도 요덕군의 경우 산림 감시와 통보, 군중 동원 등을 하지 않고 속수무책으로 날을 보낸 결과 산불이 발생한 것도 모르고 제때 끄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봄철 산불은 연례행사처럼 매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한경 남북도를 중심으로 100여 개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2015년에도 한경도와 백두산 황해도에 큰 불이 났고 그해 3월에는 비무장지대에 불이 나 남쪽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산림은 산불과 다락밭 개간 그리고 에너지 정책 실패 등으로 날로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에 따르면 1990년대 820만 헥타르였던 북한의 산림은 현재 554만 헥타르로 30% 이상 줄었습니다. 해마다 평양 크기의 산림이 사라진 겁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국제적인 꽃 박람회가 열리는 경기도 고양시에 평화통일교육전시관을 문을 열고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김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7 고향 국제 꽃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경기도 일산 호수공원. 많은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향 국제 꽃 박람회는 부산 국제 영화제와 함께 대한민국 5대 축제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축제에선 통일 한국의 실리콘밸리, 꽃으로 피어나다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 맞게 꽃 박람회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평화통일 교육 전시관입니다.
고향 평화통일 교육 전시관입니다. 이쪽에는 여러 가지 많은 체험들이 많이 있으니까 많이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 국제 꽃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호수공원 고향 꽃 전시관 1층에 고향 평화통일 교육 전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고향 평화통일 교육 전시관에서는 평화통일에 관한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고양시청 마이스 산업과 강병희 팀장입니다.
국제 꽃박람회 기간 안에 같이 이제 이걸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향 평화통일 교육 전시관은 대한민국의 미래의 꿈인 남북통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뜻을 담아서 전시관을 구성하게 됐었고요. 이 전시관 내용에서는 교육과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 변화에 대해서 디지털 프로그램에 의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정기적으로 전문적인 평화통일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 있습니다.
전시관은 디지털 미디어 체험관, 그리고 영상관, 그리고 통일과 관련된 전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로 체험 기능을 해가지고 터치 방식으로 해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마을이 어느 특수 영상에 의해서 터치를 하게 되면 평화의 마을로 변화되는 이런 특수 시스템이 있고요. 현재 고정적인 그림이라든지 그 새, 꽃 등 이런 것을 색칠을 하게 되면 3D 영상으로 해서 그 새가 날아다닙니다. 날아다니는 영상을 볼 수 있고 그러면 그걸 보면서 미래의 평화통일에 대한 꿈을 담을 수 있는 이런 특수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서 좀 더 그 기능을 더 다양하게 이제 보완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과 새들이 철책선 너머로 자유롭게 피어나면서 평화통일의 꿈을 보여주는 평화마을. 그리고 벽면을 누르는 순간 전쟁의 무기들이 꽃으로 승화되는 디지털 미디어 체험관은 특히 관람객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관람객들이 직접 색칠해 주신 거 스캔을 해서 입체로 화면에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평화의 마을을 장식하는 네 그런 꽃이나 새들이죠.
요, 와,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쏙쏙 비비면 돼. 내려와요, 터치해봐. 아이고. 봐봐, 무기 내려오면 만지고, 만져봐. 지나가네, 지나가네. 내려오네. 꽃으로도 변하고.
꽃 박람회 현장에서 만난 통일 이야기. 이 고향 평화통일 교육 전시관을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내려온 무기를 터치하면 꽃과 비둘기로 이렇게 변하거든요.
가볍게 접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없는 분들도 있으신데 빨리 통일이 돼서 나만이 아니라 북한에도 이렇게 자주 놀러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네요.
저도 평화통일 꽃그림 그려봤는데요. 그림처럼 평화로운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통일돼서 남북이 하나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에도 이렇게 예쁜 꽃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통을 못 사는데 꽃은 예뻐요. 빨리 통일됐으면 좋겠어요.
경기도 고양시는 지리적으로 남북을 연결하는 중요한 관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지리적인 장점을 활용해서 더 통일 한국 시대를 준비하는 다양한 일들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희 고양시는 남북의 접적 지역에 있는 그런 부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통일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고 또 저희도 아울러 미래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고양시를 대표하는 게 이제 경의선 철도가 있습니다. 경의선이 그게 남북을 연결해 주는 철도 그다음에 자유로가 있습니다. 자유로도 이제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 그 사이에 입지적인 그 여건이 고양시가 상당히 그 위치적으로 좋은 그 자리를 잡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통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이 크게 그 작용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요.
꽃 박람회가 끝나도 이 고향 평화통일 교육 전시관은 계속 운영이 됩니다. 이 전시관을 통해서 남과 북으로 나뉘고 갈라진 분단의 역사를 바로 보고 평화통일에 대한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뭐 특수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또 디지털 체험, 포토 체험관이라든지 아니면 터치시계 그러한 그 전쟁으로 인한 폐허가 된 마을을 평화의 마을로 변화하는 그러한 특수 영상을 통해서 또 나름대로의 그 통일에 대한 인식 변화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든 뭐 어른이든 간에 와서 체험도 할 수 있고 또 미래의 통일에 대한 나름대로의 또 조금 인식 변화를 줄 수 있는 이런 장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예, 중국이 14년 만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로 하는 등 미국과 중국이 두 나라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일 계획에 합의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알아보고요. 오는 일요일 베이징에서 개막하는 일대일로 국제협력정상포럼에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고위당국자가 참석하게 된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의 해임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임 결정을 옹호했다는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미중 무역 합의에 관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14년 만에 미국에서 쇠고기를 수입한다고요?
네, 중국이 지난 2003년 단행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비롯한 미국 전자결제 업체들의 진출을 허용하는 등 자국 시장을 미국에 대폭 개방하기로 양국이 합의한 걸로 월브로스 미 상무장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중국 국무원 신문 판공실도 이날 성명을 내서 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식품과 금융시장을 크게 연 건데요. 어떻게 이런 합의가 나왔습니까?
예, 지난달 초에 미국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요. 두 나라 사이에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100일 계획 진행을 뜻을 모았었는데요. 이후 양국 실무진이 후속 협상을 연 결과가 이번에 나온 겁니다.
네.
미중 정상회담 후 한 달이 좀 지났으니까요. 100일이 되기 훨씬 앞서서 주요 쟁점에 합의를 본 건데요.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날 쇠고기와 전자결제 시장 개방을 포함한 또 10개 항 합의를 공개했는데요. 로스 장관은 두 나라가 앞으로 계속 논의해야 될 항목이 한 500개는 넘을 것이라면서요. 남은 시일 동안 중국과 실무 협상을 착실하게 진행을 해서 무역 불균형을 완전히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10개 합의 사항 가운데 쇠고기 분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이번 합의에 따라서 중국은 오는 7월 16일 이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합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에서 보통 이 광우병으로 불리는 소혈면상 뇌증이 발견된 뒤에 지난 2003년부터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해왔는데요. 14년 만에 이 조치를 푸는 겁니다.
네.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번 합의를 통해서 최소한 25억 달러에 달하는 쇠고기 시장이 열린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쇠고기는 미국 축산업의 핵심이어서요. 상무부가 이번 합의를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전자 결제 업체들도 중국에 진출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금이 없어도 작은 플라스틱 전자화폐만 들고 다니면서 또 어디서나 물건도 사고 다양한 거래에 이용할 수 있는 이 신용카드가요. 서방과 세계 각국에서 보편화되어 있는데요.
네.
이런 전자결제 업체 가운데 가장 큰 회사들이 미국에 본사를 둔 비자와 마스터카드입니다. 이 두 회사가요. 즉시 중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중국은 그동안 자국 회사들을 키우기 위해서 미국 전자결제 업체들의 진출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 신용평가사들도 중국에 진출하게 됩니다.
네. 자, 이 10가지 합의 사항 중에 이 나머지 주요 항목들도 좀 들여다볼까요?
예, 중국이 또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 수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 LNG라고 하는데요.
네.
주로 도시 지역 난방이나 무공해 자동차의 연료 등으로 주로 쓰이는 자연 자원입니다. 또 미국산 유전자 조작품 GMO라고 하는데요. 유전자 조작품도 중국이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중국 정부가 이달 말에 국가바이오안전위원회를 열어서 미국산 유전자 조작 종자 수입 규제를 철폐할 계획입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합의를 한 내용인데요. 이 지금까지 나온 내용은 주로 미국이 혜택을 보는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요.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불균형으로 지적을 하면서 꾸준히 비판을 해왔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이번 100일 계획은 미국의 대중국 수출을 늘려서 무역 적자를 줄이는 내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가요. 연간 3,470억 달러에 이르는 걸로 상무부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앞으로 100일 계획 실무 협상을 지속하는 동안 자동차 수입 관세를 낮추고 첨단 제품 수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또 중국 측에 요구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합의에서 중국이 혜택을 보는 분야도 있습니까?
네, 몇 가지 있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보건위생상의 문제로 닭고기를 비롯한 중국산 익힌 가금류 수입을 금지해왔는데요. 이번 합의에 따라서 금수를 또 해제하기로 했고요. 미국 금융시장에서 중국은행에 다른 외국계 은행들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해서 대우하기로도 합의를 했습니다. 한편 두 나라는요, 이번 무역 불균형 해소 100일 계획 주요 합의와 또 후속 협상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1년 로드맵 구체적 청사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는 일요일, 그러니까 14일 베이징에서 개막하는 일대일로 포럼에 미국이 국가안보회의 고위 당국자를 파견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매튜 포팅어 아시아태평양 담당 선임 보좌관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이요. 오는 14일부터 이틀 동안 이 베이징 인근 휴양지죠. 옌치후 일대에서 열리는 1대1로 국제협성 그 정상 포럼에 참석하는 걸로 건수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오늘 밝혔습니다. 미국은 당초 이번 1대1로 포럼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요. 상무부 실무급 직원을 보내서 참관하도록 할 예정이었는데요. 행사 개막 이틀을 앞두고 고위급 참석이 발표된 겁니다.
네, 이 앞서 전해드린 무역 불균형 해소 합의와 연계하는 시각도 있다죠?
예, 그렇습니다. 미국 언론들이요, 100일 계획 합의를 통해서 대중국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옴에 따라서 중국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이 1대1로 포럼에 힘을 좀 실어주기 위해서 미국이 고위급 인사를 보내기로 방침을 바꾼 걸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이 윌버로스 미 상무장관하고 중국 국무원 신문 판공실이 동시에 공개한 100일 계획 합의문에도요. 양국은 1대1로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미국은 정상 포럼에 대표단을 파견한다라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네. 이번 1대1로 포럼은 중국 정부가 중요하게 여기는 행사인데요. 서방 정상들의 참여가 부진한 상황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포럼 준비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리바오 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요. 목요일 관영 CCTV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번 포럼이 근래 수년간 중국이 개최한 어떤 국제회의보다 큰 최대 외교 행사가 될 것으로 자신했는데요.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주요 국가 정상들은 각각 총선 준비하고 대통령 선거 후속 작업, 또 유럽연합 탈퇴 협상 같은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참가가 어렵다고 중국 측에 통보를 했습니다.
네, 포럼을 앞두고 중국이 1대1로 구상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죠?
네, 그렇습니다. 1대1로라고 하면은 아시아에서 중동, 아프리카를 거쳐서 유럽을 잇는 육상, 해상 실크로드를 연결해서 거대한 경제 협력 체를 만들자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역점 대외 정책인데요.
네.
중국은 1대1로에 동참하는 국가에 앞으로 5년 동안 최대 1,500억 달러를 투자할 방침이라고 오늘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또 이 5년 동안 중국이 1대1로 참가국들로부터 총 2조 달러 규모로 수입할 예정이고요. 일부 국가들하고는 자유무역 협정도 체결할 예정입니다. 중국 정부가 이런 내용을 이번 1대1로 국제협력정상포럼에서 참가국들에게 제안할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1대1로 포럼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좀 알아볼까요?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또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쩐 다이광 베트남 국가주석, 이렇게 각국 정상급 인사 29명과 함께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한 70여 개 국제기구 대표자들이 참석한다고 확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130여 개국이 실무단 대표단을 파견하는데요. 북한에서도 장관급인 김영재 대외경제상이 이끄는 대표단이 나올 예정이고요. 한국에서는 며칠 전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 새 정부가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합니다. 원래 이 정책 소통, 인프라 연통, 무역 창통, 자금 융통, 민심 상통 이렇게 5통을 주제로 경제 사회 협력을 논의하는 행사인데요. 북핵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수도 있을 걸로 중국 언론 매체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계에는 지금 마지막으로 미국 뉴스 보겠습니다. 이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장의 해임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 결정을 옹호했다지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NBC 방송과 인터뷰에서요. 일찍부터 코미 전 국장을 경질하기로 결정을 내려줬다고 밝혔습니다. 코미 국장은 과시하길 좋아하고 또 주목을 끌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서 비판했는데요. 법무부 관리들의 권고가 없었더라도 코미 전 국장을 해임했을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코미 전 국장을 해임했다고 설명을 했었죠.
네, 이 코미 전 FBI 국장의 해임이 더욱 논란이 되는 게 FBI가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들 하는데요.
네.
이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과 러시아 정부가 모종의 거래를 했을지 모른다 이런 그 의혹을 조사하는 핵심 기관이 바로 FBI였습니다. 또 이 코미 전 국장이 바로 이 기관의 수장이었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요. 코미 전 국장의 경질과 러시아 수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선거운동 관계자들이 러시아와 내통한 일도 없다고도 거듭 주장을 했고요. 또 자신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코미 전 국장에게 자신도 수사 대상에 올라있느냐라고 세 차례 물었고 모두 아니란 답을 들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전 국장을 해임하는 편지에서도 이 점을 언급했었는데요. 다만 코미 전 국장의 해임이 러시아 관계 수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긴 했었다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해임 결정이 앞으로 FBI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FBI 측은 아무 영향이 없을 거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앤드루 맥케이브 FBI 국장 대행이 어제 이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을 했는데요. FBI 직원들은 환경이 바뀌더라도 계속 업무를 수행할 거고 현재까지 FBI 수사를 방해하려는 어떤 노력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코미 전 국장이 확인했다고 말했는데요. 이 맥케이브 국장 대행도 이를 확인했습니까?
이날 청문회에서 여러 상원 의원이 재차 물었습니다만 맥케이브 국장 대행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코미 전 국장이 FBI 직원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백악관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했는데요. 코미 전 국장이 FBI 내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았고 현재도 그렇다는 겁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흐리고 아침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2도에서 15도, 낮 최고는 11도에서 2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5m, 서해에서는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평양은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5도, 낮 최고는 20도로 예상됩니다. 신의주 오전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흐리겠습니다. 최저 12도, 최고 18도. 강계는 흐리고 한때 비, 최저 9도, 최고 15도입니다. 해주는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으나 오후에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최저 12도, 최고 17도입니다. 함흥은 흐리고 오후에 비가 내리고 최저 11도, 최고 17도. 장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3도, 최고 12도입니다. 해산은 오전에 구름 많이 끼고 오후에는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최저 5도, 최고 18도입니다. 선봉은 흐리고 오후에 비, 최저 7도, 최고 11도입니다. 원산은 흐리고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2도, 최고는 15도입니다. 삼지연은 구름 많고 오후에 비가 내리겠고 최저 2도, 최고 13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동해는 흐리고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1 내지 2.5m, 먼 바다는 2 내지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오전에 가끔 비가 내리고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내지 2m, 먼 바다에서는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모레 일요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북부지방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0도에서 14도, 낮 최고는 6도에서 2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5m, 서해는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한 북한 날씨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 FBI 국장에게 충성맹세를 강요했었다고 뉴욕타임스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코미 전 국장이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의 그 같은 요구를 거절했으며 대신 대통령에게 항상 정직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그의 측근들을 통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에도 코미 전 국장에게 수차례 자신에 대한 충성을 요구했으며 그는 결국 FBI 국장으로서의 정직한 충성심을 발휘할 것이라고 답했다는 내용입니다. 코미 국장은 이 같은 사실을 자신의 측근들에게 말했으며 자신이 FBI 국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누구에게도 이를 말하지 말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국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러시아의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법무부의 권고가 없었더라도 코미 전 국장을 경질했을 것이라며 그는 과시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다고 미국 상무부가 밝혔습니다. 윌버로스 상무장관은 어제 이는 매우 큰 성과라며 미국과 중국의 모든 무역관계 역사를 통틀어 이룬 것을 뛰어넘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중국은 늦어도 7월 16일까지 국제식품 규정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중국산 가금류 가공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곧 해제할 전망입니다. 이번 합의는 또 미국산 액화천연가스의 중국 수출 길도 열었습니다. 타이완은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계속 수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이완은 미국의 무기 수입으로 미국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일조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타이완은 그동안 미국 군수업체들로부터 미사일 방어 체계와 공격용 헬리콥터, 전투기, 상륙 강습 차량 등을 사들였다며 자체 국방력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부터의 군수 조달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북극위원회 회원국들이 미국 측에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위원회의 이 같은 요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변화에 동의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여온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 알래스카주에서 열린 북극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또 미국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북극위원회가 앞으로도 기후변화 문제에 관한 필수적인 토론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미국은 북극위원회 차기 의장국인 핀란드에 의사봉을 넘겼습니다. 티모 소이니 핀란드 외무장관은 파리 기후변화 협약은 기후변화에 영향을 늦추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초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등 다국적군이 괌에서 진행하던 합동군사훈련이 프랑스 상륙함 좌초 사고로 돌연 중단됐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일본, 미국은 국제해역에서 항해 자유를 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항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사고로 훈련이 중단된 가운데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제 테러조직 알카에다 요원으로 활동하다 체포된 뒤 테러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해온 미국인이 곧 석방될 예정입니다. 뉴욕 연방판사는 어제 브라이언트 닐 비나스 전 요원이 지난 8년 3개월간 수감됨으로써 형량을 모두 채웠다고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그가 알카에다 관련 사건들에서 매우 중요한 조력자 역할을 하는 등 미국 정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비나스 전 요원이 제공한 정보는 테러 용의자들과 이들의 은신처를 식별하고 테러 기도를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